오늘 본문 짧은 본문인데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름이 갈렙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갈렙의 사위가 되는 온니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갈렙의 딸 악사라는 세 사람이 나오죠. 이 세 사람 중심으로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를 상징하는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갈렙은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온니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악사는 우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보고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겠는데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레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자세예요.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신앙의 자세가 있고 또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신앙의 자세가 있고 마지막 악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신앙의 자세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세 사람 중심으로 신앙의 자세를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갈렙입니다. 갈렙을 통해서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 이 신앙의 자세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움은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이 언젠가는 식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뜨거움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자랑할 건 뭐예요? 성실함입니다. 뜨거움은 어느 누구든지 다 경험했어요. 밖으로 성격에 따라서 그게 확연히 드러나고 덜 드러나는 것 뿐이지 뜨거움은 가슴의 뜨거움은 다 경험합니다. 근데 그건 언젠가는 식습니다. 뜨거움을 자랑하지 말고 뜨거움을 붙들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실함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갈렙의 자세였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 찬양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실함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찬양이 딱 떠올랐는데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가 첫 번째 인도하는 곡이 그 곡이었어요. 우리 대우 집사님이 영성이 담임 목사님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걸로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셀 수 없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무궁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의 성실하심이에요. 성실하심이 어떻다고요? 날마다 새롭다는 거. 성실하니까 새로울 수밖에 없죠. 마지막이 그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우리 지난주 14장에도 보았지만 스스로도 여호수아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모세가 나를 열두 정탐꾼의 한 면으로 가데스 바냐에서 약속의 땅에 정탐하러 보냈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마음에 성실한 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 땅을 정탐하고 보고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가 멋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열두 사람이 정탐꾼으로 보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까? 10명이에요. 10명은 대다수입니다. 군중이에요. 그런데 그 대다수에 휩쓸려가지 않는 게 바로 성실함의 힘이라는 거예요. 대다수에 속하는 게 편하거든요. 안 튀거든요. 그러고 싶거든요. 그게 안전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대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그 성실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뿌리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면 안 돼요. 우리 지난 주일날도 제가 잠시 나누었잖아요. 넘버 원과 제가 뭘 비교했죠? 온리 원을 비교했어요. 그렇죠? 넘버 원은 단 한 사람밖에 넘버 원이 못 돼. 금메달 리스트는 기억하지만 은메달과 동메달은 기억도 못합니다. 1등만 기억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어떤 방법, 어떤 과정을, 그 모든 걸 무시해서라도 올라가면 된다고 해요. 많이 가지면 된다고 합니다.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신을 해서라도, 도적질을 해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많이 가진 자가 힘 있는 자라는 거죠. 이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갈렙은 실패자입니다. 12명이 정탐꾼으로 보내졌어요. 그리고 10명은 신앙이 없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광야에서 10명은 죽습니다. 자,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모세가 죽으면 리더로 세워질 사람이, 캔디데이트 누구예요? 여호수아 아니면 갈렙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누가 됩니까? 어떻게 내가 되려고 했으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방법이든지 여호수아를 내쳐서라도 어떻게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모세를 섬겼듯이 여호수아도 성실하게 섬깁니다. 그게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인정해줬잖아요. 모세도 지난주에 보았듯이 갈렙을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갈렙의 성실함을 인정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갈렙이 이렇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성실할 수 있었을까요? 넘버원이 되는데 생명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only one, 모든 사람이 변질되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지키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성실한 그 사람 only one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only one이 될 수 있어요. 하느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넘버원은 한 사람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only one은 모두가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13절과 14절이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13절, 14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수로 예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여러분, 성실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초월해서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 갈렙이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어느 땅을 점령해야 돼요? 헤브론 산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난주에 보았지만 헤브론은 어떤 곳이에요? 어느 자손이 사는 곳이에요? 아낙 자손이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이 아낙 자손의 후손이잖아요. 그렇게 거인들이 사는 동네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헤브론 성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크고 견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도 뛰어넘습니다. 조건은 어떻습니까? 갈렙이 그렇게 썩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인데요? 85세예요. 85세에 헤브론 땅을 점령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헤브론이 산지입니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올라가서 점령해야 돼요. 오늘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 헤브론 산지라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많이 가진 자, 권력이 있는 자, 높이 있는 자, 그런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성실하게 지키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명 걸고 믿음으로 차지한 그 헤브론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입니까? 헤브론 땅이 결국 누구에게 주어지죠? 어느 자손에게? 유다 자손에게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통일왕국의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가 어딜까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의 실력은 보통이 아니시군요.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7년 6개월을 거기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님들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통일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기름 부었던 곳이 어딜까요? 그것 역시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차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차지한 그 땅,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승리한 그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우뚝 세워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사시면 여러분의 자손 중에, 여러분의 후손 중에 다윗같이 하나님이 온전히 붙들어 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누가 이겨야 정상이에요? 조건으로 보면 골리앗이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강한 자가, 큰 자가, 사울왕이 말했듯이 전쟁의 경험이 많은 자 골리앗이 이기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결국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몇 명? 850명이에요. 여러분, 1대 850으로 싸우면 누가 이겨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많음에 승리가 결정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세 번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30일 동안이었죠?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어느 신, 어느 누구에도 엎드려 절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조서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어기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굶긴 사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이 뭐 합니까? 맛이 없게 보였는지 안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이 그들이 던져질 때는 어떻게 돼요? 땅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공중에서 다 처리합니다. 저는 그걸 직접 눈으로 봤어요. 야, 이 동물의 왕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 저는 호랑이를 봤어요. 중국 갔다가 세상에서 호랑이가 제일 많은 동물원이에요. 호랑이밖에 없는 곳이에요, 거긴. 그래서 이렇게 중국은 모든 게 다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좀 줬더니 살아있는 닭을 한 마리 가져왔어요. 호랑이들이 그냥 얼마나 게으르게 누워있는지 몰라요. 눈도 핏기가 하나도 없고요. 초롱초롱하지도 않아요. 다 약 먹은 애 같아. 그런데 이게 픽업 트럭이 하나 오는데 이 쇠로 꽁꽁 이렇게 싸놨어요. 그리고 운전사가 딱 이 들판에 와가지고 창문을 열고 닭을 하늘로 빡 날렸거든요. 그렇게 병든 토끼처럼, 아니 닭처럼 이렇게 누워있던 호랑이 한 마리가 공중에 확 날라서 공중에서 낚아채버리는 거. 이야, 맹수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국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야 돼. 막 상상하고 그러면 중국 가서 그거 해봐야 되겠는데, 옛날에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요? 2년 전에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CNN에서까지 나왔잖아요. 누가 돈을 내고 소를 푸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큰 문제가 됐거든요. 이제 중국 생각 그만하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굶주려 있는 사자들이 다니엘이 떨어졌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건 뭐예요? 본능을 뛰어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사람도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도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람 왕 베나다시 사마리아 성을 딱 뺑둘러서고 공격은 안 합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음식이 떨어질 때까지,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밖에서 기다리는 걸. 그랬더니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식 잡아먹기 전에 당나귀 대가리, 오, 설교 시간 대가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당나귀 머리, 그리고 또 뭐 비둘기 똥까지도 팔렸어요. 비둘기 똥까지.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오늘은 아니죠. 오늘은 네 자식, 내일은 내 자식인데 내일이란 난 몰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고픈데 생각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도 배고프면 그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자식을 잡아먹는데, 사자가요,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세 번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성실함을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성실하게 보이면 우리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일들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좀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런 간증들이 우리 은혜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한순간에 받습니다. 단숨에 받아요. 그런데 믿음의 성숙함은요? 성숙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뭘 품습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꿈을 품는 거예요. 비전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합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발을 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산지를 13절에서 보았듯이 점령하고 분깃으로 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세 명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14절을 볼게요. 아낙의 소생 세 아들이 있습니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예요. 쫓아냈다고 하죠. 쫓아낸 이들의 결말을 한번 볼까요? 우리 사사기 1장 10절로 갑니다. 우리 성경책 좀 이렇게 넘어가는 소리도 나면 좋을 텐데, 제가 우리 재현 형제한테 찾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좀 성경책도 좀 뒤지고 해야 되는데, 1장 10절 결국 찾았네.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감당해 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승리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고개 들지 못하게, 육신의 정욕이 다시는 고개 쳐들지 못하게 찍어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인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만하면 됐어, 나 이만큼 섬기면 됐어, 나 이만큼 헌금하면 됐어, 이만큼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15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5절. 오늘 본문 15절. 찾는 게 늦어지니까 본문을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 세벨이라. 아멘. 여러분, 헤브론을 치고 거기서 만족하고 끝났어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헤브론을 점령하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드빌은 어디 있는 곳이에요? 헤브론보다 더 높은 산지에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드빌을 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헤브론을 먼저 점령해야만 드빌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헤브론 점령한 것 정도 그것도 큰일이죠.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그곳을 간다라는 거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해놓고 이만하면 됐지 거기서 만족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비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을 이야기할 때 헤브론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건 이야기하지만 드비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저는 목적이 드빌이 돼야 돼. 그래야지 헤브론인다라도 얻죠. 신앙은 계속 올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내 이름 낼 만큼 했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멈추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왕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을 볼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 누구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요나단이 먼저 공격을 했어요. 선제 공격을 해서 블레셋은 그냥 올라온 것 뿐이에요. 그리고 또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올라가서 먼저 치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울왕이 뭘 합니까? 뒤쫓아 오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의 문제가 뭐냐면 사무엘상 14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추격하기를 그치고. 왜 추격하는 것을 그칩니까? 도망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내 육신의 정욕이 내 옛사람이 내 속사람이 도망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쫓아가서 뿌리를 뽑아야죠. 왜 쫓는 것을 그만두냐라는 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멈추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은 성실함입니다. 그만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는 내 속의 걸 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빈배로 돌아왔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채운 줄로 믿습니다. 가득 채워왔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빈배로 돌아왔을 때에 내 생각도 어쩔 수 없고 내 경험도 어쩔 수 없고 내 방법도 어쩔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채워주실 때는 우리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천국 되기 위해서 누가 계셔야 돼? 천국이 천국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딘데요? 우리의 심령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냐라니까. 여러분 마음 천국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천국을 맛보고 왔습니까? 그리고 누리고 왔습니까? 이걸 좀 누리고 살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고 했는데 천국이 천국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주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속에 있으면 내 안에 천국을 맛보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왜 천국을 자꾸 죽어서 가려고 그래요? 여기서 맛을 보자라는 거죠. 성실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온니엘을 봅니다. 온니엘을 우리 16절부터 19절인데 본문을 다 읽으면 또 시간이 가니까 이미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신앙의 자세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드비를 취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예요?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는 상급을 걸었습니다. 이 상급 때문에 또 전쟁에 뛰어나갔던 사람이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 현장에 왜 있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사명 때문에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 갔어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내는 심부름 때문에 갔습니다.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서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게 다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에다가 모욕을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두려워서 다 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순간에 군인들끼리 군사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들어요. 어느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이면 왕이 이 세 가지 복을 주신다던데 첫 번째가 뭡니까? 재물. 두 번째가 자기 딸. 세 번째가 아버지 집안의 세금 면제.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너무너무 알려진 이야기인데 이 세 가지 상급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달려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온니엘과 다니엘, 온니엘과 다윗의 이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갈렙이 딸을 준다고 하고 왕이 딸을 준다고 하니까 그거 붙들고 그거 보고 달려간 거예요? 그건 관심이 없었나요? 답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책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지혜로 해석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갈렙은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상은 이미 주려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과 온니엘은 상도 좋아요. 상 받는 것도 좋아요. 상 받기를 우리도 소망하고 열심히 섬겨야죠. 그러나 상이 문제가 아니라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상에다가 관심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상입니까? 복입니까? 아니면 복을 주시는 프로바이더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사명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사명을 붙들면 뭐도 주세요?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거죠. 그걸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믿음의 결단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온니엘처럼 우리도 좀 용감하게 이렇게 누군가가 좀 앞서 뛰어가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좀 앞서서 뛰어가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 할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누군가가 좀 앞서서 뛰어가주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누군 뒤에서 보고 쫓아가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세상을 믿음으로 버리고 하나님 한 분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여호와로 만족하고 기뻐하라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랑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엎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바를 때는 움직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이 12월 달에 되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한 단어가 성막이었거든요. 성막은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텐트는 접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내년에는 좀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좀 움직이고 힘들다가 아니라 좀 더 움직이고 좀 더 구석진대 가서 내가 섬기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TD 봉사도 달려가고 선교도 달려가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좀 움직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하면 믿음 붙들고 비전 붙들고 온니엘이 이렇게 달려가면 작은 것에 충성하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더 큰 것을 또 맡겨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잘 넘어가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시작되는 성경이 뭐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에 몇 명의 사사들이 소개됩니까? 열두 사사가 소개돼요. 그 중에 첫 번째 사사가 누구게요? 바로 이 온니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예요. 영어로 보면 저지예요. 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판단하는 자예요. 판단을 아무나 합니까? 옳고 그름을 아무나 정해줘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로 세워내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합니다.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던 몽둥이가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예요. 왕의 이름이 좀 길어서 제가 읽습니다. 구산 리사다임. 이름도 촌시러. 구산 그런 분이 계세요. 그렇죠?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을 괴롭혀요? 8년을 괴롭힙니다. 8년을. 그런데 하나님이 온니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백성을 구원하죠. 그리고 온니엘이 마지막 끝나는 그 사역에 하나님이 뭐라고 기억해 주시냐면, 뭐라고 평가해 주시냐면, 온니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강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40년 평강 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이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시는 그 현장, 우리 교회, 여러분의 공동체, 가정공동체 어디든지 여러분 한 분이 있어서 평강이 40년 유지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별로 큰 것 아니에요. 작은 것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맡기시더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맡기셨고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라는 귀한 직분, 권사님이라는 귀한 직분, 찬양인도라자는 귀한 직분, 부장집사님이라는 귀한 직분, 지휘자라는 귀한 직분, 선생님이라는 귀한 직분, 직분들을 다 맡기셨어요.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람, 악사를 봅니다. 악사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는 딸이에요. 이런 딸은 다 주고 싶어요. 제가 딸이 있어 봐서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 오늘 시집을 가잖아요. 그렇죠?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에게 뭘 요구합니까? 아버지 잘 키워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요? 아버지에게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샘을 주십시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책이 아니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아유, 딸 잘 키워놨더니 시집 갈 때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갈렙은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 아버지. 악사는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 악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니 아버지한테 뭘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로 우리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뭐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달라고 요구하는 거. 그게 뭐예요? 기도는 간단한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뭐 영혼의 호흡 잘 모르겠습니다. 안 죽던데요? 뭐 기도 안 해도 뭐 다 살아있더라고요. 영혼의 호흡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도는 일단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싸구려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죠.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예요? 딸이 가슴을 파고드는 걸 아빠는 원해. 아빠에게 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그게 좋다니까요. 아빠들 아시잖아요. 송장로님 모르시죠? 딸이 없어서. 딸 있으면 알아요. 달라고 가슴을 파고들면 그게 행복하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달라고 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 그냥 대충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주세요?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흔들어 널러 넘치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악사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구하라, 또 뭐?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뭐 비슷한 걸 왜 세 가지를 이야기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어떻게 하든 어떤 방법이든 요구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주고 싶은데 요구를 안 해서 못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악사는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좀 보자라는 거죠. 자, 우리 18절 한번 볼게요. 18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건지 분명하게 구별은 가지 않지만, 아버지가 내게 뭘 줄까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뭐라고 대답하려고 해요? 밭을 달라고 해야지. 이게 땅값 올라가는 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밭을 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가 물어봐. 그랬더니 19절에서 답을 뭐라고 말하죠? 한번 봅니다. 19절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땅이 아무리 넓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놓으면 뭐해요? 다 아시네요. 물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그러니까 이 수확을 할 수 있는 근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인가요? 설교를 많이 하니까 언제 뭘 한지를 모르겠어요. 그 탕자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탕자. 아버지 얻었더니, 아버지의 은혜 얻었더니 그 안에 뭐가 다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다고 했던 게 그 안에 선물 세트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 얻었는데, 아버지의 은혜 얻었더니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잃었더니 다 잃은 거고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딸이 아버지에게 그냥 복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지는 분명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기도는, 이거는 뭐 신앙이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다 요구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결국 기도는 어디 가요? 오늘 우리 새벽 기도 때 봤던 게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배신을 당했거든요. 그들이 아플 때에 마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곡해주었다라는 거. 그렇게 마음 아파해주고 그렇게 관계가 좋은데 이들이 배신해버렸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세요 막 하다가 갑자기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왔잖아요, 찬양이. 이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기도는 뭘로 시작하든, 답답함으로 시작하든, 감사로 시작하든, 문제로 시작하든, 요구로 시작하든, 결국 어디로 가요? 하나님으로 가는 거. 결국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기도하다 보면 결국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전부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도 엎드리고, 해결 안 되는 그것 때문에도 엎드리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엎드리고, 미래의 답답함 때문에 엎드리고, 자식들 때문에 엎드리고, 속썩이는 남편 때문에 엎드리고, 마음대로 안 되면 아내 때문에 엎드리고, 어떻게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리면 결국 하나님 붙들게 되거든요. 여러분, 새벽기도 오셔서 이게 옆에 분 기도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좀 들을 때가 있어요. 뭐 안 듣고 싶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또 몇 명 있거든요. 우리 대우 집사님 얼마나 또 발음도 또락또락하게 하는지 이걸 안 듣고 싶은데 다 들려. 뭐 이거 해주시고 뭐 이거 해주시고 이거 우리 그 어떻게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뭐 찔찔 짜고 하느님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리면 기도는 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자세 세 가지. 갈렙은 뭐예요? 성실함이에요. 두 번째, 온니엘은 뭐예요? 용기, 믿음의 발을 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도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고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면 믿음의 발을 떼는 용기. 용기 없으면 십자가 못 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악사?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아버지 얻으면 그게 선물 세트다.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배 가운데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목요 예배 때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을 통해, 온니엘을 통해, 악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신앙의 자세, 성실함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기로 발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흔들어 눌러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받아 누리는 윗셈과 아랫셈까지 다 허락하시는 하나님 삶으로 경험하고 간증 나누는 우리 은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